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떤 신비적이고 또 초월적인 그런 모습이나 이런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글 성경, 예를 들면 1887년에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발행한 예수 선교 전서를 보면 이 영적이라는 말을 당연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에서 당연한 그리고 합리적인이라고 표현하다가 이제 개역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뭐 저희 개역 개정도 그렇고 영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이 예배라는 말도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역사라고도 번역이 되었고 예법이라고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부터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말도 일 또는 예법 또는 역사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을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합당한 일, 당연한 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은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 시대만 해도 뭐 예배 또는 제사라고 하면 이제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예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저급한 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을 경멸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최고의 경험, 그것이 영적인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바울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을 영적인 어떤 예배까지 이렇게 격상을 시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흔히 거룩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레위기 19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정성껏 드리는 것,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이것만을 거룩이라고 하시지 않고 19장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는 뭐 수확할 때 수확 전부 다 수확하지 마라. 또 판결할 때 판사가 판결할 때 부자나 부자이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이 판결을 달리하지 마라. 또 장애를 가진 자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또 노인들을 잘 섬겨라. 이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그저 야, 너 착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거룩까지 이렇게 격상시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경시하던 시대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시대에 하나님은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욱이 그것을 영적인 예배까지 격상시키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요약한다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은 사랑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귀하게 여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만 잘 섬기면 된다, 주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외골수가 되기 쉽고 관계가 고립되기 쉽습니다. 혼자서 뭔가 특별한 환상을 보고 또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을 영적인 예배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대접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행전을 봐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고 또 이 성찬 예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셨던 것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손대접하는 것,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잘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합당한 일, 영적인 예배입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는데, 지체들과 공감하는 것, 그들의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우리야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그 순위를 사실 매년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1위가 아프가니스탄, 2위가 북한, 그리고 3위가 소말리아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예멘, 나이지리아가 그 뒤를 잇고 있어요.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도 박해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성경에서 축복은 누가 하나요? 보통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녀에게 축복하고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니까 더 큰 권위를 사실은 박해를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박해를 하는 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의 자녀들이니 박해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어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너희들이 훨씬 더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17절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저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9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 없는 사랑이고 거짓 없는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은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이런 뜻을 말합니다.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일컫는 것이 이제 가식 또는 위선인데 이 위선의 가면을 벗은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혐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미워하는 것이 악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난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속하다는 것은 꼭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하나처럼 되는 것. 그래서 부부의 특징인 친밀한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주 튼튼한 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어버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선에 꼭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심지어 박해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되게 돌봐주는 것, 그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것, 그 사람을 더 염려하는 것,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을 더 선대하는 것, 그 사람을 더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잘되게 섬길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에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참 어떤 원수와 같은 때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힘껏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해서 그 사람들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